1절과 14절.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업시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소명을 받은 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 멸망에 대해서 선포해 왔습니다. 24장 1절은 그 실제로 그날, 즉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치기 시작한 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개 많은 학자들은 이날을 주전 558년 1월쯤으로 봅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586년 7월인데 그 이제 예루살렘 포위 기간이 18개월이었으니까 그걸 이제 계산해 보면 그 정도 된다라는 거죠. 이 3절에 보니까 반역하는 족속에게 이 비유를 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반역하는 족속은 유다 민족을 말합니다. 3절 후반부에서 4, 5절까지를 이제 보면은 요리하는 비유가 나오죠. 요리를 이제 하는 비유인데, 일단 요리의 재료가 나와요. 그 양의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 한마디로 최상의 요리 재료라는 말입니다. 아주 호화로운 특별 요리가 되겠죠. 사실 이 비유를 듣게 되면은 우리는 그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이제 집 근처에 왔는데 우리 집에서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나고 있으면은 사실 그 기대되는 심정이 있죠. 아, 오늘 무슨 요리일까? 그 남의 집도 아니고 우리 집에서 나는 맛있는 냄새. 그 얼마나 기대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비유 역시 사람들의 기대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어떤 메시지를 선포할 것이기에 이렇게 최상의 재료들로 맛있는 요리를 한다는 말인가라는 거지요. 이 솥도 가마예요, 보면은. 가마솥. 일반 그 서민들이 요리할 때 쓰던 것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토기에다가 했는데, 가마솥은 이제 주로 부유층이나 잔칫날 정도 돼야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사실 우리 스스로를 제법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예,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이 돼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비난이나 비판보다는 칭찬에 익숙합니다. 이 동양의 문화가 아무래도 겸양을 강조하는 데 있는데, 사실 칭찬도 그래서 민망해서 있는 대로 잘 못 받지만 그래도 우리는 제법 익숙하게 받아가요. 그러나 인사치레의 칭찬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칭찬에 익숙하지 비난이나 비판에 익숙하지 못해요. 혹시 나는 그 비판이나 비난에 익숙하다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괜찮다. 잘 없지요. 예. 그래도 우리가 듣기 좋은 말, 뭐 거칠어야 말이지만 칭찬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다들 그래도 칭찬받으며 살고 있죠. 그죠? 예. 그러리라 믿습니다. 아이, 서로 비난하다 왔습니까? 예. 표정을 푸시고 그죠? 예. 우리 칭찬에 익숙해요. 예. 물론 완전히 그 자존감이 무너져가지고 늘 손가락질 받는 그 환경에 노출된 사람, 그런 사람이 망가진 심령이 있긴 한데, 대다수는 우리 뭐 그렇진 않아요. 이게 좀 건강합니다 보면. 예. 작은 비판이나 오히려 비난에도 막 밤잠을 설칠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저런 말을 들어야 했을까 이런 거. 막 분하기도 하고요. 뭐또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러나 인사치레의 칭찬이라 해도, 그리고 또 그런 칭찬이 비록 상투적이고 과장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칭찬을 들으면서 즐기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렴 뭐 내가 그 정도는 되지. 내가 뭐그 정도 말은 들어도 괜찮지.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까닭은 그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죄인된 심정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실제로 그 정도까지 죄인이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이 세상 천지 뉴스 보면은 나보다 못된 놈들 천지 아닙니까? 뭐 성격도 대먹지 못한 것 같고 인격도 엉망인 것 같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다 민족이 특별히 완악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하나님의 비유를 못 알아먹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냥 우리처럼 인사치레 칭찬에 익숙하고요. 비난과 비판에는 약했기 때문에 이처럼 좋은 고기를 삶은 비유를 들었을 때 자동적으로 연상될 수 있는 것이 자기들의 좋은 점이었습니다. 아, 그렇지. 우리야말로 그런 좋은 고기지. 예, 아, 정말 이 좋은 비유다. 이런 것. 아, 여러분 중에 이제 누군가 엄청난 액수의 헌금을 했다 칩시다. 예, 아이, 뭐, 건물 하나를 사고 팔수 있을 정도의 액수. 그런 헌금이 들어왔는데 목회자가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 그못 넘어가죠. 그런 헌금은 우리가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예. 못 넘어가죠. 건물 하나를 사고 팔 정도의 헌금이 들어오면. 그럼 이제 보통 따로 불러서 그 사정을 들어봐야 될거 아닙니까? 아유, 어떻게 이런 큰 금액을 갖다가 넓적 이렇게 헌금할 수 있었습니까? 대개 이제 사람의 심리는요, 칭찬을 기대합니다. 아니면 무언가 감사의 인사를 기대하거나, 아, 집사님, 아무리 돈이 많다 해도 이런 금액을 선뜻 헌금하기가 어려우셨을 텐데, 아니면, 뭐, 어떤 일이 있으셨길래, 아, 도대체 뭐, 어떻게 하셨길래, 하나님 이렇게, 아, 큰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아마 이 100이면 100, 그런 대화가 이어질 것이라 예상하면서 목회자의 부름에 응하겠지요. 예. 근데 이 목사가 막상 가니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대체 혼자서 이렇게 큰 금액을 어떻게 헌금을 했습니까? 집사님 혼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밥을 다 헤쳐먹었으면 이렇게 큰 금액을 막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거예요. 얼마나 착취했기에, 얼마나 훔쳐먹고 혼자서 탐욕을 부렸기에 이런 금액을 내는 것이 가능합니까? 호통을 치는 거죠. 예상치도 못한 전개일 거예요. 헌금 낸 사람 입장에서는. 실컷 내 헌금 해놓고 이게 뭔가 불러서 갔더니, 아, 불러서 뭐 칭찬이라도 하고 그 비결이라도 물으려나 싶어가지고 갔는데. 바로 오늘 본문 6절이요. 그런 식의 전개가 되는 겁니다. 유다 민족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하나님의 해석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이 가마솥에 아주 최상품 양한 마리를 골라가지고 거기서도 좋은 부위를 푹 삶아라 했을 때는요. 당연히 이들은 듣기 좋은 말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래, 내 삶, 내 인생 정도면은 이웃들도 좋아하고 어디서든 그래도 반가운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인사치레라 할지라도 늘 소소한 칭찬 등 정도는 들으면서 살아가는 내 인생 그래도 제법 괜찮지 뭐뭐 뭐 소소한 후회는 있지만 뭐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런 예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6절에서 지금 완전히 뒤엎어 버립니다. 완전 반대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퍼져 있었던 아전인수격 해석을 갖다가 논박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할 때 아전인수식 해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내 마음을 편케 하기 위해서 아니면 불편한 것들을 걸러내는 습관이 자동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사람은 절망을 품고 오래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약물이나 다른 것들에 의존해서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낙관적인 전망에 주로 많이 기댑니다. 우리 낙관이 없으면 사실 살아가기 어려워요. 복권을 사서 일주일간 낙관적인 상상을 하면서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버티든지, 아니면 현실이 비관적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어떻게든 낙관적인 해석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아니면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뭐 하나님 뜻이겠지. 뭐 어쨌든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공고함,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나님 그런 생각을 지금 부숴버리는 겁니다. 토기보다 가마솥이 좋다 했지요, 그죠? 그 가마가 지금 그냥 가마가 아닙니다. 뭡니까? 이게 녹슨 가마라고 합니다. 시뻘건 그 녹이 쓴 가마. 우리 그 폐가 같은 데 보면 볼수 있잖아요, 그죠? 완전히 뭐 뒤에 방치돼가지고 녹이 슬어 있는 가마. 이게 뭐 반전 중에 반전이라 할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고기 썼지요? 최상의 요리 재료를 갖다가 녹슨 가마에다가 넣고 요리할 수 있습니까? 요리할 때 우리 기본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죠? 예. 깨끗한 그릇에 싸구려 재료를 넣은 요리라 생각해 봅시다. 싼 재료, 뭐 머릿고기 같은 거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푹푹 삶았다 칩시다. 좋은 요리라고 뭐할순 없겠지만요. 그래도 먹을 수 있어요. 예, 먹을 수 있다고요. 우리 뭐늘 최상의 재료로만 요리해야 됩니까? 먹을 수 있다고. 그런데 더러운 그릇이지요. 녹이 시뻘겋게 선그 그릇에다가 우리가 최상의 재료를 넣었다 칩시다.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한 숟갈도 못 듭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그릇이 녹슬어 있습니다. 녹슨 그릇에 끓인 국을 누가 먹습니까? 바로 이렇게 녹슨 가마가 예루살렘 너희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이, 반전이지요. 6절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명하십니다. 양파 같은 거 오래 두면요, 그 썩어 들어가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썩어 들어간 부분만 도려내서 우리는 먹곤 하지요. 이제 식빵 같은 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이 식빵 끄트머리에 곰팡이가 생겼다 해가지고 끄트머리만 뜯어내고 먹어도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이빵 같은 데는 일단 눈에 곰팡이가 보이면은 이미 안 보이는 부분에 빵 전체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이렇게 개미굴처럼. 그러니까 다 버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녹슨 가마에 삶은 최상의 고기.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덩이를 모두 버려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뻘건 녹이 쓴 그릇에 삶은 고기를 누가 먹겠습니까? 몰라, 걔한테 주면 먹을라나? 예. 뭐, 누가 먹겠어, 이거? 차라리 싸구려 부위라 할지라도요, 깨끗한 그릇에 삶은 고기는 먹을 수라도 있어요. 7절에 보면 그 고기 자체가 가진 문제점도 있죠, 그죠? 피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바다 낚시 가가지고요, 고기를 건지면은 집에 가기 전에 반드시 그 꼬리 끝부분을 탁 따가지고 물고기 피를 빼야 됩니다. 예. 물고기 피를 안 빼고 그대로 그 고기가 굳어져가지고 이게 죽게 하면은 생선 살이 맛이 없어요. 예. 피 냄새가 배어갖고. 예. 살이 굳어버리니까 맛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잡으면은 집에 가지고 가기 전에는 꼬리 끝에 탁 치면은 이 피가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를 빼가지고 들고 가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이유와는 달라요. 이제 하나님은 제사의 정결법을 위해서 동물의 피를 땅에 쏟아버리라. 이게 피가 생명을 상징하니까. 그리고 고기만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뭐 자세한 그 과정은 신명기 12장과 15장에 나타납니다. 유다 민족은 지금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7절 끝에 나오지요. 피를 갖다가 맨 바위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보란 듯이. 이는 자랑일 수도 있고요. 자부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기 힘의 자랑일 수 있죠. 예전에 이제 유럽이나 중국에서도요, 전쟁하면 꼭 적장의 머리는 머리만 잘라가지고 성벽이나 성문에 높이 걸어뒀어야 했습니다. 그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물맷돌로 탁 쳐서 잡고 나서 뭐를 끊습니까? 골리앗의 머리를 탁 끊어냅니다. 그죠? 그런 문화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 적장의 머리만 잘라가지고 탁 하는. 그 자부심이에요. 적의 사기를 꺾고 우리 편의 사기를 도두는, 그죠? 당시 유다 민족들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고기 내가 바쳤다. 보란 듯이 피를 땅에 쏟지 않고요, 바위 위에 쏟아둡니다. 땅에 뿌리면은 그 피는 땅에 싹 스며들지만 바위 위에 쏟으면은 피는 자국을 남깁니다. 얼룩을 남겨요. 우리도 굳이 그럴 수 있어요. 같은 헌금한다 쳐도요, 보이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죠. 뭐 예컨대 뭐 교회 의자를 싹 한번 바꾼다든가. 이런 헌금이 더 가치 있어 보이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도 결국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 행위에 대한 심판을 내가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하죠. 결국 이 심판이 오늘 첫 구절에 나왔던 그 바벨론의 그 공습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선합니까, 여러분? 바벨론 뭐 하나님 없는 국가인데 그건 뭐 선하다 할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악을 들어서 사용해서 선을 창출하십니다. 악으로 악을 심판하세요. 악과 악이 부딪혀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과 악이 부딪힌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이 질문에서 야,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도대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데 그런 질문을 할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지요. 그 악과 악이 부딪히는데 선을 창출해 내시는 것이 그분의 특징 중 하나라는 겁니다. 9절부터 이제 13절의 내용이 그 특징이 나타납니다. 13절에서 단 하나를 탁 꼽아요, 하나님이. 너희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여기서 음란이라고 번역된 말이요, 음행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배신한 행동. 그쭉 앞에서 그 에스겔에서 계속 다뤘던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서 단한 가지 죄를 언급하는데 하나님 음행을 꼽으십니다. 그만큼 관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야말로 중대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부부 관계로 봤을 때 하나님을 배신한 행위라는 거지요.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이런 죄가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서로 다른 종교를 존중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 잘못된 건 아닌데 실제로 존중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인정하고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에게 큰 죄로 와닿지 않아요. 엄마가 결혼 날짜 그 정한다고 전보고 왔다는데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친한 친구 절간 다니면서 이번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갖고 내 이번에 돈 1,000만 원짜리 연등 하나 달았다 하는데요.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싶습니다. 오히려 음주운전하다가 걸려서 벌금 맞은 것이 더큰 죄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로 인한 분노로 결국 유다는 바벨론을 통한 심판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숭상하고 부러워하던 그 나라를 통해서 자기들은 그런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바벨론의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막강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들에게 돌이켜 갔던 거지요. 우상 숭배했던 거지요. 하나님 그 뜻대로 되게 해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더 약한 듯이 보이게 하나님이 이런 연출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그 막강한 힘을 보잖아요. 자본의 막강한 힘을 보지 않습니까? 만몬 숭배가 판치는 오늘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자본의 힘이 막강하다 우리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도 해결 못 해주지만 돈은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때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돈의 위력이 그만큼 우리한테 다가오니까요. 그럼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을 경외하는 셈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너가 나보다 만몬이 더 강하다 생각한다면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내버려 둘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강한 만몬 때문에 일평생 그들의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두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니 우리의 연약함이 꼭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자기에게 돌아오길 원하는 그 마음. 녹슨 가마가 아니라 깨끗한 가마가 되어서 누구든 풍성히 먹고 즐길 수 있는 고기를 삶아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녹아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녹슬지 않은 가마솥과 같은 인생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좋은 고기와 같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수많은 아름다운 은사를 내려 주셨지만 주여 우리가 녹슨 가마와 같아서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막강해 보이는 신들에게 순응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많은 행동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뉘우치기 원하고 아버지께 돌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며 온전히 아버지만을 바라는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삶의 능력으로 옷입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줄을 알지 못하고 또한 줄을 알지만 가지 다른 신들을 함께 섬기는 이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명이라도 녹슨 가마와 같지 않고 그 녹이 다 벗겨져서 깨끗한 고기를 삶아낼 수 있는 깨끗한 가마와 같은 인생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아파서 또 여러 가지 가정 살림이 어려워서 우리 고민 가운데 있는 우리 곁에 지체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마음이 너무 위축되고 낙심되지 않도록 주께서 북돋워 주시고 우리도 그들을 잊지 않고 늘 마음속에 품고 함께 돕고 중보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학 중인 자녀들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보내는 이 시간이 주님 안에서 지혜가 자라나고 총명이 자라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믿음이 뿌리 깊게 내려져 가는 시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